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최근에 국내외 이통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5G,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장비를 어떤 회사 제품으로 선정하느냐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게 또 통신 장비를 어느 회사 걸로 선택해 주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G 시대의 주도권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공부 좀 오늘 해보려고 착한 텔레콤의 박종일 대표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세대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게 4세대 LTE지요?
네, 맞습니다.
더 빠르니까 5세대라고 부를 것 같은데.
네.
많이 빨라져요?
네, 속도는 현재 유선 인터넷 최고 속도인 1GBps보다 더 빨라지고요. 최대 수 GBps까지도 가능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연 시간이라고 해서 데이터 속도가 실시간에 얼마나 가깝게 처리되느냐인데요.
네.
이게 현재 수십 밀리세컨드에서 1, 2밀리세컨드까지 줄어들면 가령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실시간에 가깝게 운전을 해야
네.
예, 도로상에서 안전이 보장되겠죠.
바로바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 끼어드는 차한테 잠깐 멈춰 이 얘기도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용성인데요. 기존의 LTE까지는 이 하나의 기지국이 처리하는 용량이 사람 수에 기반합니다.
예.
그래서 아, 이 지역에 몇 명의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데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물에 통신 장비가 들어가면 기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수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5G가 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냉장고, 소파, 식탁, 싱크대 이런 거에도 다 이제 사물 인터넷이 접속이 돼야 될 테니까 그 시대 대비하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5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되게 3세대 때도 그렇고 4세대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상용화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요. 그 말은 다른 나라는 이제 안 쓰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도입한다는 뜻인데 뭐 좋은 거니까 빨리 도입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굳이 무리해서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먼저 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잠시 이제 이동통신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는 1984년에 1세대 이동통신 카폰이라고 했었죠.
자동차에
설치해서 예. 썼었던 예. 카폰이 1세대였고요. 당시는 이제 외산 장비, 외산 기술을 썼는데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예.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GSM, 즉 유럽식 방식을 썼는데 우리는 북미식 CDMA를 쓰면서 이 북미식 CDMA 기술의 종주국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쓰는 기술 우리만 쓰면 외롭지 않아요?
예, 당시에는 이제 외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큰 예.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뭐 국회나 해당 통신사에서도
예.
왜 우리가 CDMA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엔 이 CDMA를 우리가 먼저 상용화함으로써 당시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휴대폰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DMA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다?
네, 맞습니다.
아...
당시에는 LG전자가 최초에 수출을 했고요. 최초의
예.
수출 금액이 수천만 원에 그쳤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수출 금액은 한국의
네.
중요한 산업이 됐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고요.
당시 우리가 GSM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마음은 편했을 텐데 그러면 한국에서 뭐 사갈 게 없었겠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와야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네.
2000년, 2007년에
예.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를 전 세계 최초로 전국망에서 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단말기를.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게임도 하고
네.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2009년 12월에
네.
한국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3세대 이동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이때부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했던 것이 그게 도움이 됐던 삼성전자가 단말기 개발해서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필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 상용화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아하.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만 팔린 게 아니라
예.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앱 서비스들이 그때부터 한국의 앱 서비스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갔던 적이 몇 번 있었고 이번에 5세대 5G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그럼 제일 먼저 도입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최초의 타이틀은 예.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갖고 가게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는 시범 서비스는 처음 했었죠. 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했고요.
예.
예, 현재는 10월달 추석이 지난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최초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한국에서는 12월 달에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험 생산도 해보고 써보기도 해야 뭔가 분량이 있으면 빨리 잡고 그래야 세계 시장에 휴대폰을 수출하기 시작할 텐데 그 경쟁하고 네, 있는 거군요, 그러면.
뭐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도 5G에 예. 적합한 서비스를 누가 만들 것이냐.
알겠어요.
네, 중요합니다.
단말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우리 단말기를 팔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동통신 장비도 중요해요. 몇 세대, 5세대 이동통신 장비가 어느 회사 걸 쓰느냐가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통신 장비는 각 스마트폰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근간이 되는 예. 인프라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인프라의 기술력이 취약하면 그 위에서 동작해야 될 단말기나 혹은 서비스에서 경쟁력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나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
기존에는 100km를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었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잘 달릴 이유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네, 고속도로가 열리고 빠른 자동차가 생기고 뭐 주유소 산업 그리고 뭐 자동차 금융 산업 다양한 부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이러한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 통신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가능하면 국내 업체가 먼저 선점하고 자리 잡으면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의 삼성전자와 같은 장비 제조 회사들이 예. 경쟁력이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5세대에서?
맞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제품 써야겠군요. 우리나라에서도 5세대 서비스를 하려면.
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인데요.
예.
중국의 화웨이나 중신이라고 불리우는 GT와 같은 회사가 5G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통신 장비는 세계에서 1위인가요?
네, 현재 그렇고요. 지난 2017년 세계 예. 무선통신 장비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화웨이가 28%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같은 중국의 GTE가 13%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가 2위, 3위를 하고
2위,
있고요.
3위. 예. 예,
안타깝게도 한국의 삼성전자가 점유율 3%에 그쳤습니다.
얼마 못 팔고 있네요, 세계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지난 4세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독자 표준화하려고 했었던 와이브로라는 기술에
예.
제가 상당 부분 투자를 하면서 예, 다른 서비스 개발에 좀 뒤처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망을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그 예측이 틀리니까.
제2의 CDMA에 부응을 하겠다라는 컨셉이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하면 여기 중국 업체나 화웨이 아니면 에릭슨, 노키아 이런 회사 장비 사다 써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네, 그렇게 써도 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화웨이라는 장비가 뭐 통신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5G 장비에서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5년, 10년의 모바일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예.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워도 국산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또 국산도 장비를 더 개발하지 그 힘을 받아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얘기는
네 맞습니다.
첫 번째의 보안 문제는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요.
예.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 문제를 이슈화를 삼았습니다. 즉 통신 장비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악성 코드가 주요 통신 서비스의 내용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라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중국산 장비가 전 세계 3, 4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예.
3, 40%의 통신 내용이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북미권이나 혹은 중국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의심을
있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웨이 안 쓰고 다른 회사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에릭슨, 노키아 뭐 이런 회사들 거.
네, 참 그러면 좋긴 한데
예.
또 화웨이 장비가 안 쓸 만큼 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싸고 좋아요?
싸고 좋습니다.
이런.
네, 특히나 예전에는 중국산 장비가 저렴하니까 중국산 장비를 쓴다라고 하지만 화웨이 같은 기업은 5G 관련한 핵심 특허를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해야 돼요? 통신 장비 업체 어떤 회사 거 써야 되는지를? 우리나라도 얼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얼른 도입해야지. 5세대 이동통신.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 관련 부처와 그리고 통신 3사가 내년도에 5G 상용화하자라고 했다가
예.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연내하자. 그래서 12월에 상용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화웨이를 쓸지 아니면 유럽산을 쓸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기다려줄지.
네, 보통 통상적으로 하나의 통신사는
예.
복수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네.
세 개 회사에 우선 협상권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느냐 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누가 했느냐가
예.
그 나라의 모바일 산업의 진취도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위에서 새로운 5G 스마트폰이 나오면 전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이 될 것이고요. 그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5G 최초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먼저 연습했던 거 다른 나라에서 써먹고 수출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세대 기술이 도입이 되면
네.
당장은 뭐가 좀 바뀔까요? 영화 다운로드 받는데 좀 빨라지나? 그게 제일 실감나요?
네, 일단 뭐 속도도 빨라지고 다양한 사물들이 붙을 텐데요.
예.
더 중요한 것은 5G는 유선 인터넷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이동통신 회사가
네.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형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즉 우리 집집마다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예.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그 끝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그냥 5G 단말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 주변 지역이 5G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선 인터넷이 필요 없어지자.
예. 네. 착한 텔레콤 박정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과일 가게에 파는 과일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건 국산 과일이고 이거는 당연히 수입 과일이겠거니 하고 눈으로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아열대 과일들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되는 게 꽤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 어떤 과일들이 어떤 채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새롭게 데뷔하고 있는지 농촌진흥청의 서형호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장 연결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장 서형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의 종류가 달라질 만큼 우리나라 기후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면적의 10% 정도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대에는 14%, 2060년대 27%까지 아열대 기후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대가 늘어나면
예.
그 농업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아열대 과일이나 채소의 재배 가능성도 높아져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 10% 정도가 아열대 기후인데 앞으로 한 40년 후면 우리나라 땅의 한 3분의 1이 아열대일 것이다?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아열대에서 자라나는 뭐 바나나, 망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네네. 겨울은 또 언제 아열대인가 싶을 만큼 춥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습니까?
그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열대 채소와 과일을
예.
문제 없이 재배하려면은 우리나라 겨울이 좀 많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예.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하우스 재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만 키우는 아열대 작물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없이 재배가 가능하지만
여름 한철만 망고, 필요하니까 예.
그렇지만 여름에 키워야 되는 그 망고나 바나나처럼 과일나무는
예.
겨울철에 얼어 죽지 않도록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하우스 재배가 적합합니다.
저 아주 남쪽 나라들은 망고나 바나나는 그냥 딸 때 따고 또 내버려 두면 잘 혼자 자라다가 또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는 겨울에 안 얼어 죽게 또 난방을 해줘야 되는군요.
예, 일부 작물들은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싸고 원가도 많이 들 텐데도 그래도 수입 과일하고 경쟁할 만큼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생산하는 아열대 과일들은
예.
재배 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가장 맛있는 시기에 수확해서 신속하게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아하.
조금 비싸도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아열대 작물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망고 이런 거 있고 또 어떤 이름의 과일들이 있습니까? 쭉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애플 망고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재배된 지도 오래됐고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
최근에는 새롭게 재배되는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패션프루트, 여주, 강황, 얀비, 노크라, 차열대, 타파야, 고아바, 뭐 용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는 아직 재배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유망한 작물로 생각하는 것이 올리브나 아보카도 같은 것이
올리브, 파파야, 구아바 이런 거 다 그냥 이름으로만 듣던 이른바 열대 과일이었는데
예, 예.
실제로 최근에 재배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면적은 많지 않지만
네.
현재 이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제주... 남부지방 아니면 제주도 어디 쪽입니까?
주로 그 1년생 작물들은 이제 뭐 충북 이남으로 이제 재배가 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일 나무들은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지금 재배가
겨울 나야 되는 건 난방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도
네,
좀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있는 지역이 좋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난방비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남해안이나 제주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데뷔하는 과일들이 많아지면. 그 자리에서
네.
예전에는 재배했다가 이제 날씨가 바뀌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농사 못 짓네 하는 과일들도 생길 텐데.
예, 예.
이제 은퇴하는 과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꽤 많아요, 그런 과일들도?
은퇴하는 과일은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지
예.
않습니다.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고온에 취약한 작물에 대해서 고온에서도 문제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신품종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하.
쌀이나 식량 작물은 한 128품종, 사과나 배추 같은 원예 작물은 84품종, 그다음 가축이 먹는 사료 작물도 29품종이나 육수성을 해서 총 239품종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앞으로 지속적으로 품종을 개량하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땅에서 자라던 작물, 채소, 과일들은 품종을 좀 바꿔서 계속 거기서 키울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따뜻해진 김에 예전에 못 키우던 과일과 채소들은 또 새롭게 키우고
예, 예, 예.
그러면 날씨 더워지고 온난화되고 하는 게 농사 짓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네요?
농사 짓는 데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예.
다양성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어허.
그렇지만 이제 기존 품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여름 특히 더웠고 내년에도 계속 덥다고 하는데
네.
고생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좋은 점도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서형호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길 끝까지 안전운전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